생존 서바이벌 이야기입니다. 여섯 개나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데 Anthology라고 그랬어요. Collection of Court Tales.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Court Story, Court Tale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이스라엘 궁정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 이 그림으로 그리면 거의 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머리는 검으로 되어 있고요. 팔하고 흉부, 가슴 쪽은 은으로 되어 있고, 노스로 만든 배 부분과 이 허벅다리, 그 허벅다리 밑에 종아리 쪽은 쇠로 되어 있고, 발가락 있는 데는 쇠하고 진흙으로 그냥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쇠하고 진흙은 잘 섞일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바뀌는 모습을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이 있고 삼국시대가 있잖아요. 신라가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고려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 밑에는 조선. 이런 식으로 한 시대를 가늠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꿨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하니까 현재는 느부갓네살 시대, 다니엘 시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다음 시대는 느부갓네살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언제 쓰여져 있느냐? 은의 시대, 노서의 시대, 쇠의 시대가 다 지나고 쇠와 진흙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때 이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글 쓴 사람이 쓴 현재라고 할 때는 쇠와 진흙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의 시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은의 시대, 페르시아, 바사 시대입니다. 노서의 시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헬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쇠의 시대입니다. 알렉산더의 그 헬라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요. 지금의 이집트와 지금의 시리아 쪽에. 지금의 이집트는 톨레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의 시리아는 셀루시드라고 합니다. 도로 표시판에 보면 톨레마이 스트리트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셀루시드 스트리트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다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두 나라를 쪼개진 건 아니고 사실은 네 나라로 쪼개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나중에는 로마한테 잡아먹게요. 여기서 로마 시대가 쇠와 진흙으로 된 나라다. 그렇게 말은 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은 상징적으로 이 나라는 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읽으신 그 본문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다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요. 다리 쪽을 꿰뚫어 보니까 뭐 폭삭 내려앉으면서 가루가 됐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 하는 걸 다 알아요. 뻔하게 아는 이 이야기를 왜 다니엘서 2장에 써놓았을까요? 다니엘서를 쓴 당시 제일 밑에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은 끝도 없이 제국의 압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 쇠로 만든 종아리 여기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종으로 살아야 돼? 라는 그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가 쓸 때는 예언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쇠와 진흙의 시대에 작가가 썼다면은 그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토리 라인이 다 맞게 되니까. 자, 이게 이제 2장 이야기이고 이제는 3장 이야기입니다. 3장 이야기는 이 그림이 무엇 같습니까? 좀 큰 사람이 보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 있죠. 빨간 배경이 있는 거 보니까 불같이 않습니까? 풀무불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검으로 된 큰 신상을 세우고, 이건 아까 말하는 그 신상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한테 절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주 파워풀하다는 걸 이제 제국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 곧 무릎을 꿇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반항한 것이죠. 당연히 왕은 화가 나서 그 세 친구들을 뜨겁게 달군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넷째 인물은 신의 아들과 같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이게 3장 이야기입니다. 4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모습이에요. 너무 교만했더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 나라가 내게서 떠났도다. 그 이후 이 왕은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판으로 나가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다고 그랬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왕은 정신을 회복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왕, 천상의 왕만이 참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아까 스토리도 하나님 인정하는 말 했죠? 지금도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을 넘어갑니다. 이번에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왕이 되자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했었어요. 특별히 선대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그림과 같이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캅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그 뜻을 몰랐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거 왼쪽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 파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죠. 다니엘이 이제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좀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갈라져서 메대와 파사 그 다음 제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메대 파사 시대 페르시아 이란 제국. 사장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갖다가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자,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들 우리 속에 집어던져지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나라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메대 파사로 바뀌니까 벨사살이 급사합니다.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똑똑해가지고 여전히 거의 총리급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죠. 다니엘을 없앨 방법은 왕을 쪼개가지고 칙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법령을 만들어버려요. 반대파들이. 다니엘은 당연히 절 안 하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사형시킨 거죠 이미.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굶주린 사자들이 그를 둘러 쌌습니다만은 한 마리도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사자굴에 와서 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애정하는 국무총리였으니까 확인하러 간 거죠. 뭐 죽었겠지만은. 그러나 멀쩡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왕은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6장 이야기예요. 제가 이 다섯 개 스토리를 했는데 공통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성전기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고 했는데 잘 보시면은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45절에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장래일은 은밀한 일이죠. 꿈과 환상, 상징과 비전 속에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스토리들이에요. 느헤미야서에는 우리가 미완의 개혁을 보았고 말라기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종말을 보았고 에스더서에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았고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시대, 쇠로 만든 종아리 시대,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시대, 이 시대에 어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 시대입니다. 다니엘서의 무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이 책이 쓰인 시기는 훨씬 뒤인 BC 2세기 중반입니다. 그때 유다 땅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더랬습니다. 성전은 모독당했고 율법 준수는 금지되었으며 제사와 절기도 폐지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옛 포로 이야기를 예언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약속을 전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동안 메시아 예언하는 직선적인 해석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이 이야기가 읽혀졌던 시절, 그때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금, 은, 동, 쇠, 진흙, 이 나라들의 연결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즉 역사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아 내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제국의 왕이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에게도 위기가 닥쳐오죠. 그러면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왕에게 충성할까 아니면 반항할까? 반항을 택하는 것이죠. 죽을 건데. 반항을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구원받더라 라는 교훈인 것이죠. 이 스토리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왕이, 제국의 그 슈퍼파워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유다인들을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이 패턴이 1, 2, 3, 4, 5, 6장까지 현실은 암울하고 위협적이지만 제국의 권력은 무너지고 디아스포라 우리 공동체는 살아남는다는 공동체 경험의 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서사가 있어요. 스토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조작되면은 사람들이 속아서 밀어주다 보니까 아, 이 사람 감옥 갈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관할하신다라는 서사입니다. 근데 이 서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7장을 그림을 보여줬는데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머리와 꼬리의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똑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장과 7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 7장에는 다니엘의 환상, 수미상관이 되어 있고 3장과 6장을 보면은 3장에 다니엘서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에는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매치가 되죠? 4장, 5장은 네, 이거는 왕이 교만하니까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 미친갱이로 살았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은 급살당했고 구전문학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죠. 정확한 연대기보다는 패턴 반복을 통한 메시지 전달을 더 중요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는 각 이야기에서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생존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정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직접적인 이거는 현실이에요. 제국의 체제 속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라인을 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뭐 믿음이 좋다 이런 영웅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문학적으로 극대화한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구원이나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끝내 제국은 무너진다는 이 이야기 구조를 원하는 것이죠. 풀무불이나 사자굴에서 당장 죽을 수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동시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광기 그리고 죽음은 그 현재의 권력자가 한순간에도 무너지더라 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왕과 제국의 권력은 상대적인데 다니엘서 이야기는 영성, 믿음 이야기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생존 서사입니다. 제국의 권력은 강하지만 잠정적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약하지만 끝내 살아남습니다. 협력과 저항의 균형 속에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역사는 제국이 아니라 우리 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니 읽는 사람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주보 제일 위에 보십시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고 전도서의 이 12장의 결론은 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교훈.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국을 결국에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너무나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서사들은 우리도 기대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